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합의 서명 당사국들이 합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란 대표들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참가국들이 이란 핵합의 유지와 완전한 준수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총 중국 군축 담당 대사는 기자들에게 서명국들은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을 촉발할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이 이 협정을 유지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주 두 개의 핵시설에서 이전에 거부했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서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발표한 세계부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단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이날 주의보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품을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사일 실험을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를 유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북 핵협상이 지난해 초부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물품을 조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이 지역과 세계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여권 표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오늘 그동안 해외에서 타이완 여권이 중국 여권과 헷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 자국민들이 해외 입국 시 중국 본토 출신으로 오해받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행되는 새 여권에는 중화민국 영문 표기가 없어지고 타이완 영문 글씨는 커집니다. 하지만 여권 상단에 있는 중화민국 한자 표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흑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위스콘신주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커노셔를 방문해 법 집행관들을 만나고 최근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경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훌륭한 경찰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대해 반대 시위가 밤늦도록 계속된 가운데 시위대는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한편 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과 만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경찰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57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577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전체 24%인 60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 395만여 명, 인도 376만여 명, 러시아 100만여 명, 페루 65만 7천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스페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럽 내 2차 재유행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지난 한 주 새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47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85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의 21%에 달하는 18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사일 부품 조달에 개입한 국내의 기관과 그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돈 세탁 등에 가담해 북한의 제재 위반에 공모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기업이 미국 법무부에 적발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의 국방안보정책 평가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교류를 강화하고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군사적 개입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3 내지 10m로 대단히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도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개입한 국내의 기관과 이에 이용된 수법이 명시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1일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첫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 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탐색 제어 장비 등 크게 8개의 범주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제3국의 관련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공간이나 무역사무소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는 설명입니다. 주의보는 이어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의 부품에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의보에는 기술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역내와 북제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겨냥해 발표한 대북주의보에 대해 지다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간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이 첫 사례인가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 행위를 직접 겨냥한 정부합동주의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201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주요 대북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운 활동 등 주로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또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 상무부 산하에서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산업안보국 등 3개 부처의 공동 명의로 발령됐는데요. 산업안보국이 대북주의보 작성에 처음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주의보가 발령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1일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영내와 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의보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 관련 산업계와 이해 관계자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불법 조달 행위에 관한 위험을 알리면서 북한의 불법 기술과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19페이지 분량의 이번 주의보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핵심 단체 명단과 조달에 이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된 주요 물품과 부품을 8가지 범주로 나누어 명시한 부록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달하는 경로에 관한 정보는 이미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기존에 이미 공지됐거나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연루돼 대북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당국에 의해 제재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업계를 대상으로 발령된 건데요. 미 정부는 관련 기업들이 주의보에 명시된 정보를 숙지하고 부주의로라도 불법 조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을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에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해외에 상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미 재무부에 의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된 북한인 김수일이 대표적 예로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또 외교관으로 인가받은 북한 관리들도 주변국에서 민감한 기술을 습득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주의보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도 주의보에서 포함됐죠?
네, 6개 주요 북한 기관을 명시했는데요.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또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입니다. 그 외에도 군수경제를 총괄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와 조선단군무역회사 그리고 조선연봉총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에 제3국 국적자나 해외 기업이 포함된 사례는 없나요?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상품 등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과거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의 부품에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이 북한의 불법 부품 조달을 돕는 특정한 방식이 있나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는데요.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하고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의 수출 신고 시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주요 제재 회피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낸 주의보들은 제재 위반의 결과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제재 위반 행위 개입 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활동 관여가 상무부사나 산업안보국이 관할하는 수출관리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산업안보국은 수출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국적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규정 위반자들은 최대 20년 징역의 형사적 처벌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불법 조달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합동주의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돈 세탁 등의 가담에 북한의 제재 위반에 공모한 기업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앞으로도 제재 회피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31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이 유죄를 인정하고 약 67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미 검찰에 기소된 양반은 31일 대북 제재 회피 목적에 자금 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 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없이 벌금을 내기로 사법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양반은 201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돼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반은 최소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미국의 은행들을 속여 북한 고객들의 자금을 처리했습니다. 양반과 공모자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고 씬 SMS 등과 협력해 선박 항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씬 SMS는 중국 다렌의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양반이 2017년 5월 북한 남포항으로 향하는 선박 항해 기록을 북한인의 지시에 따라 이중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행 선박이라는 기록을 모두 지운 문서와 내부 보관용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 두 종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 FBI 미니애폴리스 현장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 워싱턴 DC 현장사무소가 협력해 진행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가담하는 공모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앞으로도 상당한 수사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사기, 돈 세탁, 제재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콜러 주니어 FBI 부국장도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미 금융체계의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과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두 건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앞서 7월에도 대북 제재 위반 기업 등이 거래한 237만 달러의 계좌에 대해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국방 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교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군사적 개입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일 중국이 연루된 군사안보 추이라는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2020년 국방수권법 1260조항에 의거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첫 평가를 내린 2000년과 비교하면서 군사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 보유 목표를 천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시 주석이 명시한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의 정의가 모호하지만 미국과 동등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선,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통합된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미국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약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한 해군력은 올해 초 기준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를 보유하게 됐다며 조선 분야에서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지상탄도미사일과 500에서 3,500km 사거리의 지상기반 순항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해 미국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나아가 고도로 진화한 장거리 지대공 방공체계 역시 러시아에서 들여온 S-400, S-300 외에도 자국산 방공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투사력을 저지하기 위한 A2AD, 즉 단접근 지역 거부 역량은 제1도련선 내의 범위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련선이란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변 영내 도서를 기반으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A2AD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3개의 방위선입니다. 제1도련선안은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한반도,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로 주변 지역에 대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중국이 설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아가 괌, 사이판을 포함한 제2도련선 안과 태평양, 인도양, 그 외 국제수역에도 공격작전 교류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가 추정하고 있는 핵무기 재고량을 처음으로 공표했는데 현재 최소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재고량을 2배로 늘리면서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지상, 해상, 공중 기반의 핵무기 운반 체계 다양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강화로 조성된 긴장 관계가 2019년에 들어서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자국 영해 내 활동 중인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문제와 이와 연계한 석탄 수입,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는 빈번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난 것을 계기로 고위급 군사 외교도 재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의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며 이 목적을 위해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면서 미북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접근법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 육상, 해상, 화학 방어훈련 등 한반도 비상상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확보나 대북 군사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961년 맺은 북중 우호 협력 조약에 기초해 북한에 병력을 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2017년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위협을 가한 점을 대표적 주변국 위협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와의 첫 합동 폭격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본과 한국 공군의 요격 대응을 야기한 것도 주변국에 대한 대표적 군사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날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체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참관보는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계속 중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를 위한 요구사항, 지휘 통제 구조 등의 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일본과 인도, 호주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 다자 협력체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각기 다른 상황을 들어 실현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쿼드를 통한 미국의 구상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the concept of the Quad really is to link these traditional American security partners who have often been so physically separate and
오헨런 연구원은 쿼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군사적으로 분리돼 있는 미국의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을 연결하고 미국이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들을 연합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본과 한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쿼드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개별적인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통합해 동맹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31일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례회의에서 쿼드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협력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엔 강력한 다자구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 지역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유럽연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 나라로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나 다음 대통령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비건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다만 비건 부장관은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미국의 관점에선 쉬울 수 있겠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구상의 배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BOA에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들을 나열하며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중국의 부상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become more assertive and we've seen a backlash against Chinese assertiveness across the board in the Himalayas with India, South China Sea.
중국이 점차 자국의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인도와 국경 분쟁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심지어 유럽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 시도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You have this ideological conflict of free and open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versus authoritarian regimes that band together for their own purposes.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은 실제로는 이념 경쟁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목적을 위해 뭉치는 권위주의 정권 간의 대결이란 겁니다. 따라서 쿼드가 직접적으로 중국만 대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통의 가치를 지닌 나라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한다는 관점에선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쿼드가 장기적으로 나토식 동맹체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는 지정학적 이유 등을 들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쿼드의 기본 구상은 각 나라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it's very sensitive because in particular, you know, each country is different.
일본의 경우 헌법 개정 문제가 있고 인도는 미국과 가깝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아시아 나라들의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쿼드를 확대하는 건 생산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probably also going to intensify the antagonisms between some of these countries and China. And create more of a zero-sum.
쿼드는 아시아 나라 중 일부와 중국 간 적대감을 심화시킬 것이고 아시아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들이 이 같은 선택지에 놓이길 원치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도 미국과 중국 모두와 생산적 관계를 원하는 점으로 볼 때 피하려 할 것이라고 오헨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나토로 뭉친 유럽 나라들과 아시아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re's a single Asian country that would accept their current borders as final. We have all these territorial disputes, India, China.
아시아 나라들은 한 곳도 지금의 국경을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하지 않을 정도로 아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영토 분쟁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쟁이 없는 유럽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매닝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식 연합체 구성이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도 나토 회원국들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 소련 연합국들의 위협이라는 공통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중국이 새로운 위협이란 주장에는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1940년대 후반 소련이 보인 위협적인 모습에 전혀 근접하지 않은 점이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쿼드의 중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외교 정책을 들여보면 쿼드가 정책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해난 연구원도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이끌지 않으며 중국과의 불필요한 제로섬 상황을 피한다는 전제에서 쿼드는 초당적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진 않지만 행정부 인사들이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에 대해선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외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의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경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처간부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m glad to shar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are establishing a new bilateral economic dialogue.
스틸웰 차관부는 미국이 타이완과 양자 경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위협, 무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카드를 통해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도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며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위 관료의 타이완 방문이 성사됐을 때도 중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입니다.
在涉及中方核心利益的问题上，美国一些人切勿心存。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이 어떤 구실로든 타이완과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장난하는 사람은 화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통한 대중 압박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대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으로 최근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중국 업체인 모바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나 기밀이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 브리핑에서 나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We want to see untrusted Chinese apps removed from US app stores. President Trump has mentioned impending action on TikTok and for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앱이 미국의 앱 시장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기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로 틱톡에 대한 특정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이달 15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13일 스텔스 폭격기 3대를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양에 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군은 지난달 25일 남중국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실탄 훈련에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침입이라며 항의의 성격으로 다음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정찰기 배치에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교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은 공관 폐쇄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휴스턴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스촨성 총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하며 이를 맞받아쳤습니다.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영 역시 대중 압박을 필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국의 북핵협상수석대표인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 북, 남북 간 조속한 대화재개가 기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7월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핵 수석 대표를 잇따라 만났고 이날 통화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각 수석 대표의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유엔 총회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등 앞으로 예정된 주요 국제 외교 일정을 적극 활용해 북핵과 북한 문제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전년 대비 약 30만 톤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톤에 이르면서 북한 식량난에 근래들어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에 잇단 홍수와 태풍으로 북한의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홍수와 태풍으로 북한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한 해에 보통 45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라며 따라서 지난 몇 주간 수해로 평년 곡물 수확량의 10%가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옥수수와 콩 수확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번 태풍이 지나간 만큼 쓰러진 관련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홍수도 이삭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당시에는 농경지 침수와 유실, 매몰로 벼 피해가 제일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은 북한의 수확량 감소에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비료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몫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에 수입한 비료는 15,000여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권 원장은 말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연거푸 닥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122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 농경지 면적을 3만 정도로 잡으면 식량 손실량 8만 4천 톤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헥타당 식량 작물 수량성을 2.8톤으로 했어요. 그 얘기는 뭐지? 식량 작물은 사람이 식량이나 동물에 살아서 쓰는 작물로서 벼, 보리, 밀, 옥수수 등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북한 헥타당 식량 작물 수량성은 2018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보면 약 2.5에서 1.8톤이에요. 헥타당. 이거는 남한에 비해서 약 52에서 67% 수준이거든요.
김 연구원은 여기에 지난 5월 한국통일부가 한반도의 장마와 태풍이 지나기 전 추산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 86만 톤을 더하면 총 94만 4천 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북한의 수해 규모를 농경지 13만 정보가 물에 잠긴 2007년 최악의 홍수 당시로 환산하면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4천 톤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수와 태풍 뒤 나타날 북한의 식량난이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31일 VOA에 북한 식량 사정이 최근 몇 년보다 더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교역량이 크게 감소해 식량 수입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주요 물품의 수입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곡창 지역을 강타한 홍수까지 더해져 북한이 올해 최근 몇 년보다 더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확실한 북한 식량 사정은 좀 더 지켜봐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태풍과 홍수 발생 전에는 곡물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면서 고품질 위성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 한 북한의 곡물 생산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이 100만 톤에서 150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1년 혹은 그 이상 경제를 운영하기엔 충분한 양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북한의 유류 저장 능력 추정이란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과 미 중앙정보국 CIA가 과거 북한의 지하 지상 유류시설에 관해 발간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유류 저장소의 용량이 약 110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약 90만 톤에서 100만 톤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과거 CIA가 198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목한 유류 저장시설 중 위성사진 등을 통해 존재와 활성화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지하시설 등은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CIA에 의해 복원했었지만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50만 입방미터 용량의 저장시설까지 합치면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이 약 160만 입방미터에 근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원유와 정제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유류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최대 150만 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제유 양과 최근 몇 년간의 정제유 수입량을 합친 추정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은 최근 북한의 정제유 소비량의 1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2년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포니펠 연구원은 31일 VOA에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보고서는 저장시설의 원유가 완전히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채워져 있다면 수개월,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overall, we're just pointing out that the total volume of oil storage is enough.
보고서는 하지만 이러한 유류 저장소 중에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류 탱크의 용량과 활성화 정도의 추정치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정에 대한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추정치와 북한 내 수십 개의 장소에서 발견된 명백한 유류 저장 탱크가 제시하는 함의를 강조했습니다. 원유, 정제유 등 유류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도 북한은 수개월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제유 재고량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지하 유류 저장 시설을 평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보유 가능한 유류 재고량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북한 신의주 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은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송유관을 통해 공급되는 점도가 높은 원유는 특히 겨울철에 응고가 잘 되는데 원유 흐름이 한 번 중단되면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북 제재 하에서 국가 지방 정부 단위뿐 아니라 기업 개인 차원에서도 정제유 공급 감소에 대한 대응력 증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상황이 향후 핵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니펠 연구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연구의 의도는 북한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sign of our report is to simply provide some information.
포니펠 연구원은 북한의 유류 공급량, 저장 용량 등 에너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기타 사안에 대해 협상에 임하는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 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 한 달간 모두 7차례의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활발한 통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반면 2인자설까지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부각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습을 감춰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 한 달 새 모두 7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개 활동 횟수는 20차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8월 들어 통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 겁니다. 다만 내용 면에서 보면 일상적인 통치 활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7차례 공개 활동 가운데 5차례가 노동당 관련 회의 주제였고 수해와 태풍 피해 현장 시찰이 각각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과거는 다양한 형태 일상적인 현지 지도나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정 운영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주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그다음에 코로나, 태풍 바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회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보면 수치로 보면은 뭐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발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도 모두 7차례 공개 활동에 나섰지만 당시엔 대구경 조정 방사포 등 신형 무기 발사 현장이 6차례, 평북 양덕군 온천 건설 현장 현지 지도가 한 차례였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저강도 무력 시위에 초점을 맞춘 행보였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빠지지 않고 동행했고 6월 대남 공세와 7월 대미 메시지 공세에 전면에 나서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김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기해 열린 노병대회 참석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열린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대미, 대남 담화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도 실리면서 북한 주민들도 김 제1부부장의 위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김 제1부부장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데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의 역할이 주로 대외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미북, 남북관계 교착 장기화로 자연스럽게 공개 행보가 뜸해진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여정이 왜 안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더라도 지금 김여정한테 위임을 했던 거는 이제 대미 대남이잖아요. 근데 6월에 공세 이후에 일단 북한이 대미 대남 사업을 멈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랑도 겹친다. 아예 지금 대미 대남의 본격적인 이 메시지나 사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김여정이 빠져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거죠.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라고 보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제1부부장이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최고 지도자를 부각시키는 선전선동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위임통치 이야기가 그것도 국정원발로 나왔으니까 그 외부 정보가 다시 역수입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부각시키고 김여정은 당분간 활동에서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 제1부부장이 2인자로서 드러나지 않게 국정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지난 6월에 대남 공세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김 제1부부장이 문책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6월 대남 공세, 7월 대미 공세에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미 하노이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 국부회의를 해임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식 책임 정치, 그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재일 부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은 11월 미 대선 결과를 보고 내년 1월 열리는 당 대회에서 대미 전략 노선을 정하겠다는 나름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재일 부부장의 역할은 대화가 재개되면 다시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장마와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자마자 또 다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태풍 피해 예방책 안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요?
네, 북한은 마이삭이 이번 주 중반 상륙할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여러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이라면서 긴급대책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태풍 바비에 이은 이번 마이삭은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힌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도 태풍이 지나가는 이번 주 후반 한반도에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9호 태풍의 위력이 이전 바비보다 강력한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태풍이 오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습 침수 지역과 상습 강풍 피해 지역을 점검하는 겁니다. 또 이번 태풍은 바다의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만큼 해안가 지역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에 의한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또 해안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철탑이 무너지거나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데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비에 따른 함경도 지역 피해 장면을 보면요.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 잔해가 공중에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건물에 창문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바람이 통하는 데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 부족 국가인 북한에 자연재해가 잇따르다 보니 올 가을철 수확량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농업 시설물을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는 말씀 이전에 드렸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이미 북한 농작물이 많이 쓰러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태풍 피해는 주로 이제 황해 남북도에 집중이 됐잖아요. 다른 지역은 뭐 큰 피해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뼈가 쓰러진다든지 옥수수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콩 피해도 좀 있을 테고.
따라서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 남아있는 농작물을 지주대로 단단하게 받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도 다시 한번 해야 하는데요. 낙과는 주어 빨리 가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또 가축도 미리 안전한 곳에 옮겨놔야 합니다.
인명피해 방지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 물에 자주 잠기는 지역과 붕괴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자들은 미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번개를 본 뒤에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이 좋습니다. 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는 공사장 근처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나 전봇대가 쓰러지는 것도 큰 사고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큰 나무 밑이나 축대 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차량이 있다면 크게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태풍이 오기 전에는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북한 당국의 조기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람소바주 전 평양주재 유엔개발계획사무소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How do we inform the community in a valley somewhere?
만약 태풍이나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시골이나 원자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도를 듣는 게 필요하지만 북한의 통신망 기반이 완벽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라디오나 휴대전화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태풍이 오면 대피하고 또 지나간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바람이 그친 건지 아니면 완전히 끝난 건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바비가 관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태풍 후 유의사항도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전 피해를 막는 대비책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일단 태풍이 지나가면 물이나 동물 사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장염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돗물이나 저장했던 식수의 오염 여부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침수된 음식 등은 반드시 폐기하고요. 또 지금 북상하고 있는 마이삭에 가면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소영 기자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등을 알아봤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월 2일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날입니다. 75년 전 미국과 일본 대표가 도쿄만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5월 8일 항복해 유럽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무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전쟁은 지속됐습니다. 7월 26일 미국이 성공적으로 원자폭탄 실험을 하고 열흘 뒤 연합국 지도자들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일본 천황에게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 포츠담 선언은 만일 일본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 즉각적이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전투를 통해 패퇴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3년 이상 태평양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또 태평양에서 전개된 이런 치열한 전투는 많은 일본 군인들의 자살 공격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미군 지휘관들은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중요한 것은 전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중폭격이 임박했다며 민간인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시 두 곳에 사흘 간격으로 원자폭탄 두 발을 투하했습니다. 마침내 일본 지도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8월 14일 항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연합국을 대표해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오늘 총성이 멎었다고 말했습니다.
A great tragedy has ended. A great victory has been won. The skies no longer.
맥아더 장군은 거대한 비극이 끝나고 거대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더 이상 죽음의 비를 뿌리지 않고 바다는 무욕으로 분주하고 사람들은 햇볕 속으로 걸어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조용히 평화 속에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임무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 지역은 새롭게 해방된 세계를 보게 됐다며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는 행진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은 공포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맛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은 9월 2일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